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감동과 도전 주시고 삶의 변화로 결실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늘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히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이지요. 그러나 1년에 이렇게 몇 차례라도 전도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1년 12달 한 번도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지난 2017년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 그러니까 크리스찬 조사 대상자 중 60%, 거의 60%가 전도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비율은, 그 수의 비율은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늘 전도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가요? 요즘 다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입을 모읍니다. 모든 것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이제 풍족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영혼 구원의 갈급함을 예전같이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가장 전도의 큰 방해 요소는 아마도 현대사회의 반기독교 문화가 이제 만연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지요. 게다가 기독교 내부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때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각종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예수의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전도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의 모든 현상과 환경 그리고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주님 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런 세상에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사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여기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 대목을,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언제나 그랬었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경건의 모양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떤가, 말투가 어떤가,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다지 아름답거나 선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내용들이요 정말 성도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이 적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늘 배고픈 자를 예수님께서는 먹여주셨잖아요.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장애인들은 고쳐주셨고 죄인과 세리들, 소외된 자, 괴로운 자, 슬픈 자들이 손을 잡아주시는 선한 역사를 항상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물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선포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 전해 주셨지만 많은 경우엔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져주시고 전 정말 어떤 훈계의 말씀이나 교회 나오라라고 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선한 일을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10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뭐 나를 믿어야지 너 천국 간다 얘기하고 나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 그냥 무상으로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나눠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 육신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흙으로 이제 이렇게 이 맹인의 눈에 이렇게 안에다 채워서 눈 안에다가 채워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혀서 이렇게 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맹인이 정말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맹인이 자기가 눈 뜨게 해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감았을 때 누군가 목소리만 듣고 눈이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맹인은 자기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이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정말 완전히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맹인을 만나주시죠. 맹인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절하면서 주님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렇게 선한 행실로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행실과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메시지가 함께 항상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선한 행실. 근데 우리는 우리 복음 전도는 뭐가 아쉽냐 하면은 메시지는 있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선한 행실의 부분이 좀 미싱인 거죠. 말하자면 이 부분이. 근데 성경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다리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을 보는 순간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래서 out of compassion,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의 장애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선한 일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씀을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요동하게 됩니다. 정말 다리 장애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이런 놀라운 선한 일을 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서 자기만 관심을 갖는데 누군가 정말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의 삶을 일으켜 주었다는 말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동하게 되니까 대제사장의 무리가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예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착한 행실을 보고 듣고 보고 경험한 후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전도주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한 행실, 즉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보여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통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도 폭발 사역리 복음의 메시지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메시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이 메시지와 함께 나타날 선한 행실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좋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만약 복음을 전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한 일을 보고서 마음이 열려서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과 복음 전도가 함께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남다른 나라입니다. 아무리 이름 없는 쫄병, 병사라도 전쟁터에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의 존경심을 담아 그의 희생을 애도하고 그 슬픔을 대통령을 위시해서 온 국민이 명예롭게 지켜줍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진정성 있게 진행됩니다. 일단 군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으면 가장 빠른 시간에 유가족에게 그 사망 소식이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언제든 상관없대요. 가장 빠른 시간, 새벽 1시, 새벽 3시, 뭐 낮이나 밤이나 할 것도 없이.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는, 뭐 저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밖에 잘 모르니까, 한국은 지난번에 천안함 유족 사건 때 그때 많이 서운했었던 게 천안함 유족들이 자기 자식이 죽은 거를 뉴스를 통해서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한 일이 그때 있었죠. 근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병사가 쫄병이 죽어도 가장 빠른 시간에 그 유가족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 누가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혹은 훈련받다가 죽은 사람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는 유해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시신 운구에서부터 장례까지 모두 나라에서 책임을 집니다. 전사자 보상금도 적지 않아요. 약 50만 불이 일시불로 지급이 되고요. 전사자, 그러니까 쫄병인 경우도 마찬가지, 모든 군인들이 다, 물론 이제 이렇게 계급이 높으신 분들은 더 여러 가지 또 더 혜택이 있겠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50만 불, 그리고 전사자 가족들에 대한 의료 혜택 및 학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군 사망자가 20년 복무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평생 연금도 받지요. 특히 미국은 미군의 유해를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오는 일로 유명한데, 이를 위해서 국방부 내 전담 부서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연루된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서 이제 유가족들에게 돌려줍니다. 지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고로 한국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이제 미국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 시체 한 사람 이렇게 하나 찾아올 때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데려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그 나라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 그게 한 구당 뭐 최소한 3만 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유해를 다 찾아오는데, 이렇게 찾아온 유해는 다시 미국 내에서 DNA 검사를 거쳐서 신원이 확인된 후에 이 유해가 누구 것이다 확인된 후에 이제 그 유가족에게 그 유해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영면할 수 있도록 안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병사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책임을 다해서 대통령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이 명예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25일 오후였어요. 그렇게 신원이 확인된 한 구의 미군 유해가 고향으로, 그러니까 유가족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 시신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미군은 오래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사망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최고의 무공 훈장을 수여한 전쟁 영웅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무공 훈장은 태극 무공 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명예 훈장,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최고의 훈장을 받은 이분이 군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유해의 주인공은 한국 전쟁에서 숨진 미 육군 군종 사제 에밀 카폰 신부였습니다. 이 카폰 신부는 한국 전쟁 중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뒤에 학대와 고문 속에서도 동료 병사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참으로 인류애를 실천하다가 사망해서 6.25 한국 전쟁의 예수라고 불리면서 추앙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내가 예수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때 같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 카폰 신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봤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해준 얘기거든요. 이분은 한국전쟁이 터지고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무렵에 한국에 이제 자원해서 달려갔대요. 사실 전쟁터로 달려갈 때는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제 목숨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들이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 또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는 일에 자원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성공으로 평양을 탈환하고 북진하는 유엔군과 함께 부상자를 구하고 전사자를 위해서 임종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다친 이렇게 병사들을 돌봐주는데 이분이 놀라운 게 아군만 돌봐준 게 아니라 다친 적군까지도 이렇게 돌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중공군에 의해서 퇴각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낙오된 병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남기로 결단해서 끝까지 그 병사들과 함께하는 바람에 중공군의 포로가 됐던 겁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 중공군 수용소에서 미군을 돌보던 이분은 중공군의 사상 교육에는 단호히 맞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그건 아니다고. 그 일로 인해서 심한 구타와 학대에 시달린 끝에 1951년 수용소에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집례한 후에 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그분의 행적이 그와 함께 있었던 그 포로 수용소에 함께 있었던 미군들의 증언에 의해서 속속 이제 밝혀지게 되고 전해지게 되면서 2013년에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에게 미국 최고 훈장의 명예 훈장을 수여하면서 자연히 이 카폰 신부가 전 미국의 미국 사회에 이제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자, 2013년에 미국에서 그 명예 훈장을 받고 나서 그 후 8년이 지났죠. 8년이 지난 올해 7월에는 한국에서 또 한국군 최고 훈장인 태국 무공 훈장이 수훈자로 또 결정이 돼서 그 유가족들이 여기 청와대로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훈장을 또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카폰 신부는 총 들고 싸운 전투병이 아닌 사제의 신분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최고 무공 훈장을 받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카폰 신부의 유해가 올해 3월에 보통 이제 유해 더미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체가 오랫동안 뭐 거의 이제 뼈만 남은 거죠. 예. 그 시신들을 갖다 이제 수습해가지고 이제 전사자들은 이제 이렇게 유해 더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DNA를 검사를 하는데 아 그러면서 이분의 신원이 딱 확인된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지 유해. 이제 이게 확인되자마자 캔사스 주가 거기에 이제 고향이 있는데 그 신문과 방송이 앞다투어 그 소식을 전하고 캔사스 지역 사회는 성대한 귀향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최대 6,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장례 행사의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현지 언론들도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걸리는 거 6.25 한국전쟁의 예수. 이분의 장례식 주요 장면은 생방송으로 이제 또 전국에 이렇게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70여 년 전에 전쟁터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작은 행실, 예수 이름으로 행한 착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죽은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이름이 6.25 예수라고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될 줄은 아마 이 카폰 신부 자신도 절대 모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고 구원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니죠. 어떤 인생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언제나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열매는 언제나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가? 그 다음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까닭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잘 가정에 행복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착한 일의 열매가 없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그 사람 속에 계신 분이 정말 예수님일까요? 이제 이게 또 좀 질문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참으로 삶과 인격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변해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실 거예요. 남은 모르는 자기 자신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너는 너무 냉정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근데 저도 할 말은 많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내가 한번 추스리는 것도 힘들어. 남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는 것은 차치하고 나는 내 방 치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내 방 뭐 이러니까 뭐 그냥 쓰레기통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나 한번 간수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뭐 남을 해코지하러 쫓아다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지만 선한 일도 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 하라고 나오면 그렇게 맨날 노였어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냐고. 뭐 일 시키려면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좀 힘들어 했었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그냥 눈 감고 살았어요. 나도 고통스럽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달라진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도 힘든데.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컴패션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 아이들 하루 1불 이하로 살아. 그게 나하고 so what? What is there got to do with me? 그냥 nothing to do with me. 나는 아무도 상관없는 거예요. Last name도 다르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컴패션 사역, 단기 선교 구제 활동, 제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 또한 병자들과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거의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항상 교회 오거든요. 처음부터 하는 일은 교회에서 쭉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그게 마음이 가고 기도하게 되고 또 사업, 또 직장, 또 이 또 스테러스 문제들.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게도 함께 같이 아파하는 마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전화 신방하고 코로나 구제팀 운영하고 보람학교 지금 열심히 하는데 어르신들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이복역 활동하는 일들. 제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은 분명히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착한 행실은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착한 행실과 더불어서 누군가 왜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하면 너희가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누가 했는지 물어본다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복음 전도, 주님을 전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가정 도우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언어들이 순화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가정 도우미라고 부르는데 한때 오래전 한국에서는요 파출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어린 자식들 데리고 파출부로 일해서 열심히 간신히 먹고 살아야 될 분 한 분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분은 항상 늘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신세를 한탄하셨어요. 나는 누구처럼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예, 저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하고 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항상, 예, 남편도 그냥 무능력하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같이 진짜 예,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남의 설거지나 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이 맨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글쎄 달라졌어요. 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삶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달라지셨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불평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나 좀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파출부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굶은 게 있냐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생각해보니까 또 남편도 꼭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주변에 보니까 남편 없는 사람도 또 많고 또 남편이 또 잘난 남편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남편은 절대 도망가지 않은 남편이에요. 예.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집에 붙어있어. 항상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안전하잖아요. 애들이 애들이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항상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항상 그렇게 불평할 만한 일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감사로 바뀐 거예요. 아, 또 이 남편이 그냥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맨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박복한 신세 타령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 조금 일하고 돈만 많이 받을 수 있을까만 궁리하면서 인상 쓰면서 시키는 일만 보도지 마지 못해서 해 주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언제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가 주는 심정으로 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주인 눈치 보지 아니하고 늘 시간도 만약에 9시에 일어나면 항상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일찍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갈 때는 또 다시 정시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조금이라도 더 일 봐주고 가고 성심성의껏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즐겁게. 그런 모습을 한참 지켜본 주인이 너무나 그 부인이 너무 감동이 컸던 거예요. 여러 사람을 써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현이 이렇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어디 갈 혹시 또 딴 데 가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열심히 더 잘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그냥 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파출부 쓰면서 살면서도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대는 도대체 어떻게 콧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파출부 일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나 좀 알고 싶다. 예. 그랬을 때 만일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묻는다면 당신은 무슨 군세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걸 묻는다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해가지고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선행이 분명히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인 선행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빛처럼 빛나는 성도들의 선행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행실이 중요하다고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성경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은 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도 했지요. 복음 전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중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는 것처럼 살아요. 복음을 전해야 살아납니다. 생명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갖다 입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어납니다. 이 신앙생활은 성령이 바로 역사예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좋지 않은 단어들을 막 사면서 얘기했는데 바로 옆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뭐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서는 도둑질하고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순간에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저분하고 지저분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과 인격이요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도 가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전도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은 사람들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 우리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복음 전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메시지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제는 진짜 능력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예요. 진짜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 여기에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냥 통일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이 우상신들은 거기서 스탑하고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단순히 입술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질 거예요. 전쟁터에서 아군뿐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적군 병사까지 돌보는 거,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예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예수가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다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밖에 모른다고.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라도 내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 쓸 수 있는, 이건 예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까지 사랑하면서 뭔가 이렇게 삶을 들여서 착한 행실로 섬기려 할 때 그때 세상은 감동하는 거고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게 내가 모든 은혜로 너에게 넉넉하게 부어주겠다. 기적의 역사들이 그 속에서도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전쟁터에서 아군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적군 병사들도 돌보면서 끝까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섬기다 학대와 고문 속에 죽임당한 이 갚은 신부는 죽은 지가 언제 됐습니까?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70년. Seven decades. 예. 70년 후에도 6.25 예수로 추앙받으면서 미국과 캔사스 시리, 아니 캔사스 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빛된 삶이죠. 늘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변변히 세상에 보여줄 예수 닮은 삶이 없어서 복음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